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께 속삭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마귀를 오늘 본문은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서 마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서 마귀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목소리 같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속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표현은 이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가 들려졌을 때 마귀는 곧 중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근거 없는 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러 가는 마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귀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속임은 마치 첫째 아담이 들었던 그 말씀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험하는 자가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아담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이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시험하는 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다. 그것을 먹는 날에 정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 마귀는 말합니다. 정녕 먹으면 죽을 것을 증명해보라. 도리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결론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시험하는 자로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셈, 게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지배자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게 된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함으로 자신의 직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시는 메시아 사역을 위하여 시험을 이기심으로 자기의 직분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이 신자를 찾아와 오는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때때로 조금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시험자의 목소리는 이런 방편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에 좋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주었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는 그런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그녀는 그 지식의 나무를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안목의 정력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나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생의 자랑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 실가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그것을 먹게 될 때 생명을 하나님부터 취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현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시험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단지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라는 그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40일 금식한 이후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 내가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너희는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은 청중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일들을 모범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일들을 설교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대로 모범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의 방식대로 행하라고 마귀는 유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의 방식대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첫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둘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방식대로 아들됨을 증명하라. 셋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들됨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표현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묻게 되어지면 오늘날 신자가 거기에서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과연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이미 사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누리고 있고 우리와 같은 눈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 당시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무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무덤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그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하는 자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다. 이 만일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말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될 때에 과연 시험하는 자는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를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신자들은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치 시험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생겨진 현상입니다. 만약 그가 참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증명할 요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단은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때 사단의 속삭임이 이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오신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먹이고 성전에 뛰어내리심으로 사단이 주는 세상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너는 성전 날개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 죄함으로 이 땅의 모든 걸 취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방식대로 아들됨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즉,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이 세 시험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연결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담처럼 예수님은 음식으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에서를 생각할 때에 또 다른 연결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몇 시간 후에 배고팠고 그런 말미암아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음식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남용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직분, 자기가 온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두고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예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시험이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로 왔고 그리스도로 온 그 직분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게 될 것인가? 너는 그리스도로 왔고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말씀 앞에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몬은 내가 두 번째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은 성전 꼭대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성전의 날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결코 성전의 날개가 어떤 것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성전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성전의 날개다라는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편 91편 4절에서처럼 그가 실로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로 시편의 저자를 덮으십니다. 마귀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여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밖으로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밖으로 자신을 내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밖으로 주님 자신이 자신을 내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자신은 자기를 내던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것은 추방당함으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추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려가게 될 때 그 추방됨은 예수님 자신이 단순히 내려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게 될 때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추방되어짐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추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당신 자신을 던지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것은 극적인 이상의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바깥에 던지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 바깥으로 너를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내던지라, 너 자신을 내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성전 밖으로 내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날개 바깥으로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는 것이 없이 새로운 출발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 자신을 내던지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로운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너를 던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세 번째 말합니다. 지금 마귀가 그의 목적을 계시하는 유혹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을 제공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그가 정말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즉 세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너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정말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히 이것은 주님이 추구하는 바이고 정확히 주님이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사단은 말합니다. 최고의 권력자로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실 것으로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앉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첫째 아담에게 했던 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만왕이 왕이시고 부왕으로서 아담은 그 나라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부왕으로서라니까 하나님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왕의 위치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은 왕의 위치로 스스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약 내게 절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주실 분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는 성전 날개에서 뛰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즉 성전 날개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새 나라를 이루고 새 나라의 백성의 돌이 떡이 되게 하여 그들에게 참 생명의 음식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나라인 가나안에 들어가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만나가 아니라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방식대로 행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방식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사단이 말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방식대로 믿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신앙에서 좌초되게 될 때에 그 좌초됨의 원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된 방식으로서의 그리스도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방식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현재에게 보이는 우리네 정말로 현재에 보이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수많은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참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사단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사단이 요구했던 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 날개에서 너가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하라. 그리고 네가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모든 걸 추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사단을 향해서 그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로 생각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지만 사단의 방식으로, 즉 시험하는 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직책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의 아들도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를 증명하려면 전능함의 방식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경우를 별로 볼 수 없습니다. 왜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직책과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왜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왜 시험당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누구도 사단이 시험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별로 사단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물론 사람이 사단이 되어져 그렇게 시험했다라고 말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대고 너희가 사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반응은 과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지금 주여 그리마옵소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일이고 너는 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를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안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방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규명하시며 내치시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왕 되심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라 라고 사단이 말하였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 앞에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 없는 왕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없는 왕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돌이 떡덩이에 되게 하듯이 자신을 40일 금식에서 배고픔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인 썰겠단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금식한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배고픔과 고통은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썰겠단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몰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진통제 일종입니다. 예수님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먹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시며 자기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있는 이 장면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였던 그 일들, 그 일을 두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십자가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천사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는 내려와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내던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었는지 드러내십니다. 지금 자기 백성의 죄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보화로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모든 인간은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현장 앞에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단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마귀의 방법과 다르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지금 이 일을 추구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그가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하였는데 지금 백부장과 그 주변에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떡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과연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아들은 과연 어떻게 일을 성취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한자는 분명하게 그 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시험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서 던져져야 하고 그리고 너는 내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져야 한다. 너는 분명히 왕이 되어져야 하고 너는 왕이 될 때에 새로운 음식인 돌이 뜨게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먹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음식에다 돌이 뜨게 되는 것처럼 새 음식을 만들어 먹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새 나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새 나라를 가져오는 방식은 너가 말하는 것은 너의 절함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아버지께 절하는 방식은 내가 십자가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떨어지는 방식이다. 그 떨어지는 방식은 내가 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옛 나라에서 추방되게 될 것이고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새 나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내가 새 나라를 가져오게 될 때 옛 돌로서의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으로서의 떡을 만들어 내 백성에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의 방식대로 증명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잘되게 하는 방식으로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만 우리는 정말로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래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은 성전 휘장을 두시고 참된 교제로 들어오시기를 언제나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시간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시간에 성전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분명하게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신의 방법으로 증명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증명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증명해내므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먹이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십자가를 짐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여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시고 참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임을 단단히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 번 더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의 터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구주의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볼 것입니다. 아멘.